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에밀리 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혼 대변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에서 러시아가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상황 등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군비 증강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경제를 도울 수 있는 추가적인 거시경제적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AP통신은 두 정상의 통화에 정통한 익명의 두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땅이 어느 시점에 러시아군이 수도 키예프 북쪽에서 침공에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CNN 방송은 익명의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를 인용해 이날 두 정상 간 대화가 위기의 수준에 대한 양측의 불일치 때문에 잘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위협이 여전히 위험하지만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며 공격이 이루어질지에 대해 아직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혼 대변인은 이 방송에 익명의 소식통이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러시아의 침공 임박 가능성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제기했고 미국 정부도 수개월 동안 경고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식 입장에 더해지거나 다른 어떤 보도 내용도 완벽한 가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오는 31일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 직결시키고 기타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엔 헌장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오늘부터 유엔이 정한 올림픽 휴전기한이 시작됩니다. 이 기한은 앞서 지난달 3일 유엔 총회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채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결의안은 올림픽 개최국인 중국 정부의 주도로 작성돼 173개 나라가 공동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림픽 개막 7일 전인 오늘부터 패럴림픽 폐막 7일 이후인 3월 20일까지 전 세계 분쟁을 중단하는 휴전기한이 설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전 세계 무력 분쟁 당사자들에게 휴전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갈등이 확산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호소는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향해 나아갈 길을 찾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포츠의 힘과 올림픽의 이상을 통해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중앙아시아 국가인 타지키스탄에 29만 9,520회분의 화이자 백신 기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백신 국제 공동 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며 양국의 과학, 법, 규제, 분야 전문가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의 신속한 조달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타지키스탄에 기부하는 백신은 지난해 여름 바이든 행정부가 확보한 5억 회분의 일부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26일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 기부한 백신 통계를 공개하면서 최소 112개 나라에 4억 회분을 기부하는 기록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과 관련해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적 백신 기부는 유행병을 이기기 위한 미국의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세계적 유행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해결 방안과 노력들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백신을 저소득과 중간소득 국가들에 기부해왔고 앞으로도 기부할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은 새해 들어 전체 인구 약 1천만 명 가운데 690만 명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타지키스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이 시작된 이래 17,600명 이상이 확진됐고 125명이 사망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어제 온드라스 대통령 취임식에서 라이칭더 타이완 부총통과 만났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날 기자들에게 라이 부총통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중미 지역의 공동이익에 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이 미국 스노보드 국가대표 한국계인 클로이 김 선수를 조명했습니다. 31일자로 발행된 타임즈의 표지 모델로 실었고요. 17살에 세계적 스타가 됐던 클로이 김이 다시 금메달에 도전한다 이런 글귀와 함께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주목할 선수로 꼽았습니다. 4살 때 스노우보드를 처음 탔습니다. 13살에 미국 국가대표가 됐고요. 2016년 릴레한메르 동계 유스올림픽과 동계 X게임에서 금메달을 땄고 4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하프파이프에서는 연속 공중 3회전을 성공한 유일한 여성 그리고 스노우보드 최연소 금메달의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환호하고 칭찬받는 유명세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향한 일부 사람들의 냉대와 차별은 어린 나이에 김 선수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는데요. 중국으로 돌아가라, 백인의 메달을 뺏었다 이런 말은 깊은 상처가 됐고요. 정체성을 고민했던 클로이 김은 영광의 메달도 쓰레기통에 처박아두고 평범한 대학생을 꿈꿨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상황으로 학교를 쉰 사이에 다시 스노우보드에 오르게 됐습니다. 클로이 김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는 분명히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덕분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경기에서 최상의 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대표 클로이 김 선수의 복귀 무대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노우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예선전은 한반도 시각으로 2월 9일 일요일 오전에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유럽의 전운을 들이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의 중심에 있는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뉴스 따라잡기에서 짚어보고요. 뉴스 속 인물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월 29일 토요일 북한은 자강도, 양강도, 북부지역은 가끔 구름 많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 함경남도와 자강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지역 약간 강한 바람이 부는 날입니다. 토요일 아침 삼지연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3도입니다. 해산이 영하 21도, 중강이 영하 22도고요. 평양은 영하 9도, 신의주 영하 10도, 청진, 함흥, 개성 영하 8도입니다. 원산은 영하 5도, 장전 4도에서 영하 4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에는 삼지연이 영하 14도에 머물겠고 해산은 영하 7도, 중강 영하 5도, 청진 0도고요. 평양 신의주는 영하 1도입니다. 개성은 영상 2도, 원산 영상 4도, 함흥 장전 영상 5도가 최고 기온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맑겠고 먼바다는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3m로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라이칭더 타이완 부총통이 온두라스에서 잠깐 대면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피폭돼서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뚜렷하다 이렇게 말했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7일 통화를 하고 최근에 긴장 사태를 논의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다음 달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뚜렷하다고 경고했다고 에밀리 혼 백악관 국가안보회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도 비슷한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셔먼 부장관도 전날 유럽 싱크탱크가 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지금부터 2월 중순 사이에 그가 군사력을 사용할 거라는 모든 징후를 확실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또 어떤 얘기 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더 침공하면 미국은 동맹, 협력국들과 함께 결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양국 정상 간 통화 후에 발표한 보도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또 최근 키예프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가족들은 철수했지만 대사관은 계속 열 것이고 전면 운영된다는 점도 분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경제는 이 천연가스관 공급 또 운송사업 등으로 러시아에 많이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양국 관계가 갈등을 빚으면서 원활치 않고요. 여기에다가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과 위협으로 경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발전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서 5억 달러 넘는 자금을 지원한 걸 언급하면서 거시 경제적 측면의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전날 미국은 러시아에 서면 답변을 보냈었죠?
네.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26일 러시아의 이른바 안전보장안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 문건에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미국과 동맹, 협력국들의 우려, 러시아가 제기하고 있는 우려에 대한 원칙적이고 실용적인 평가, 그리고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는 지점에 대한 자체 제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미국 정부 관리들은 이 답변을 전달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정부와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자, 러시아는 이 미국의 답변에 어떤 반응입니까?
네, 미국의 거부로 동유럽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고 낙관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 동유럽 배치 나토 병력 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의 답변에는 자신들의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담고 있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요소는 진지한 대화의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후속 대화 여지는 남겨놓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대화를 지속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 그게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전날 러시아가 미국의 답변을 검토한 후에 며칠 안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서 대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했다고요?
네, 린더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오는 31일에 안보리 회의를 개최할 걸 요구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27일 지금은 그냥 기다리면서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면서 안보리에 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31일 직접적이고 목적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둘 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죠?
네, 맞습니다. 따라서 둘 다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역시 상임이사국인 중국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서 미국과 다른 결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도출하긴 힘들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를 유엔에서 공론화함으로써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독일 총리가 미국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군요.
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월 7일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27일 발표했습니다. 젠사키 대변인은 두 정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 상황, 신종 코로나 종식, 기후변화 대응, 경제발전과 또 국제 안보 현안 등을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숄츠 총리 취임 후에 첫 번째 방문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숄츠 총리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후에 지금 3인당을 중심으로 한 독일 연정을 이끌고 있는데요. 취임 후에 처음 미국을 방문하는 겁니다. 특히 독일은 지금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독일 반응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는 약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앞서 26일 미국 공영방송 NPR과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을 가동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타이완 부총통이 온두라스에서 만났다고요?
네,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7일 온두라스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온두라스를 방문했는데요.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라이칭더 타이완 부총통과 잠깐 대면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식으로 회담을 한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리스 부총령은 기자들에게 라이칭더 타이완 부총통과 중미 지역에 대한 공동의 이해 또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한 미국 정부 정책에 대해서 잠깐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라이칭더 타이완 부총통이 자신에게 다가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미국과 타이완의 이 최고위급 지도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드문 일이죠.
네, 맞습니다. 미국은 지난 1979년에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는데요. 이후 강요급 왕래도 없다가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장관급으로서는 처음 알렉세이 에이자 당시 보건후생부 장관이 타이완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타이완은 라이칭더 부총통과 해리스 부통령의 이 만남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타이완 관영 중앙통신은 두 사람이 짧은 대화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교류했다면서 간단한 인사로 규정했습니다.
네. 타이완 부총통이 취임식에 참석한 걸 보니까 온두라스하고 타이완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타이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전 세계 10여 개국에 불과한데요. 온두라스가 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시오마라 카스트로 신임 대통령은 선거 유세 당시에 타이완을 끊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겠다고 공언해서 타이완을 긴장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을 철회한 겁니까?
네, 카스트로 대통령은 이후 타이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입장을 철회했는데요. 타이완의 지속적인 구애 그리고 미국 정부의 설득에 따른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대선을 앞두고 온두라스를 방문한 미국 대표단은 온두라스와 타이완의 관계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해리스 부통령이 카스트로 신임 대통령과 이날 회담을 했군요.
네, 백악관은 보도문에서 두 지도자가 이민 문제, 부패 척결, 경제 협력, 코로나 대응 등 광범위한 현안들에 관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기자들에게 이 카스트로 대통령과 중국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혹시 카스트로 대통령이 라이칭더 타이완 부총통도 만났습니까?
네, 카스트로 대통령은 두 사람의 회동 후 트위터에 온두라스의 발전 문제와 관련해서 타이완의 지원 의지와 연대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이날 온두라스에 코로나 대응 의료품을 전달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반응을 보게 되는군요.
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은 중국의 하나의 성일 뿐 부총통이라는 직위는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일관되게 미국과 타이완 간의 관리급 교류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일본입니다. 2011년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때 방사선에 노출돼서 암이 걸렸다며 몇몇 사람이 소송을 냈다고요?
네, 지난 2011년 3월 11일 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에 따른 방사선 피폭 영향으로 어린 나이에 갑상선 암에 걸렸다면서 피해자 6명이 도쿄 전력을 상대로 최근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이들은 회사가 54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 소송을 낸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암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11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은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재 나이는 17살부터 27살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6살에서 16살 사이였는데요. 이들은 지난 2012년과 2018년 사이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송을 낸 6명 가운데 4명은 갑상선을 완전히 제거해서 평생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나머지 두 명은 갑상선의 일부를 제거했다고 변호인단이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고 측의 주장은 사고 때 흘러나온 방사선에 피폭돼서 암에 걸렸다는 거죠?
네, 원고 측은 소송을 내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법원이 갑상선암 발병과 이 방사선 누출과의 연관 관계를 밝혀주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고가 난 이후에 일본 정부 차원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아는데요.
네, 후쿠시마 현 위원회가 사고 당시에 18살 이하였던 거주민 38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266명이 갑상선 암에 걸렸거나 걸린 걸로 의심되는 걸로 집계가 됐었습니다.
네, 38만 명 가운데 266명이라면 비율이 적지 않은데요?
네, 맞습니다. 10만 명당 77명인 셈인데요. 보통 100만 명당 1명에서 2명에 불과하다고 원고 측 변호인단은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정부는 지금까지 후쿠시마 사고와 암 발생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현 측은 진단율이 높게 나온 건 과잉 진료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불필요한 치료 또는 수술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외부 기관이 후쿠시마 주민들 건강 문제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해 유엔 전문가단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주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3년에 사고가 암 발생률을 증가시키지 않을 걸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근로자 한 명이 후쿠시마에서 피폭된 걸 인정하고 그 가족들에게 보상해 주기로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원고 측이 소송에서 반드시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인단은 원고들이 집안에 갑상선암 병력이 없었다면서 과잉 진료는 아니었고 도쿄 전력 측이 방사선 누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5.7%를 기록하며 3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연방법원이 정부의 멕시코만 시추임대 계획에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식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가 있는 BPA 사용을 규제할 것을 미 당국이 촉구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은 미국 경제 소식입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가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상무부는 27일 2021년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5.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난 2020년 마이너스 3.4% 성장을 기록한 이후 반등에 성공한 건데요. 다만 이날 발표는 속보치로 향후 잠정치와 확정치에서 수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성장의 그 폭도 수십 년 만에 가장 좋은 편이라고요?
예,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84년 7.2% 성장을 보인 이후 가장 큰 폭의 성장세입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그러니까 2021년 10월에서 12월 GDP 성장률은 6.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으며 6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고요.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낸 그 비결, 이유가 뭘까요?
예비 언론은 몇 가지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 정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 부양안을 서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국민들에게 1인당 $1,400의 현금이 지급됐고요. 실업급여 지원을 비롯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네,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미국의 통화 정책에도 변화가 있었죠?
예,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시장에 돈이 돌도록 했는데요. 또 거기다 코로나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미국인의 경제 활동이 되살아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자,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요인 덕에 지난해 미국인의 소비 지출은 전년 대비 7.9% 급증했고요. 민간 투자 역시 9.5%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이 폭증하는 상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재고를 크게 늘리면서 지난해 4분기 민간 투자는 무려 32% 증가하면서 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네. 이 델타 변이에 이어서 이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제가 견고한 성장을 보여준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미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의 베센 노비노 수석 경제학자는 AP통신에 이번 수치는 미국 경제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며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최근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임기 첫해에 나온 경제 성장률은 마침내 우리가 21세기를 위한 미국 경제를 건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반겼습니다. 또 거의 40년 만에 가장 빠른 경제 성장과 더불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일자리 증가를 기록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경제가 중국보다 빠르게 성장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해 경제 성적표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올해 2022년의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이 초고속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까요?
예,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노동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기록적인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상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초까지는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 회사 뱅크레이트의 그레그 맥브라이드 수석 분석가는 CNBC 방송에 오미크론이 올해 1분기 경제 성장을 주춤하게 만들 것이라며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이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수요가 강하고 실업률도 낮은 만큼 올해도 예년 수준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이 코로나 사태 이전 연간 성장률은 보통 2%대였습니다.
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미국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로이터통신은 이번 발표가 금리 인상을 준비 중인 연준의 계획에 더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가 더는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며 이르면 3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멕시코만 일대를 석유 회사들에 임대하기로 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연방법원이 27일 멕시코만 일대 수백만 에이커를 석유 회사들이 임대하는 정부 계획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해당 임대 계획을 내무부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내무부가 재검토를 거쳐 임대 계획을 다시 진행하든지 아니면 폐기하거나 다른 방법을 취할지를 결정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콘트레라스 판사가 이 정부 계획을 반대한 이유가 뭔가요?
네, 환경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콘트레라스 판사는 정부의 임대 계약으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또한 정부 계획은 국가환경정책법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경정책법은 50년 전 입안된 내용으로 미 전역의 환경 보호를 위해 개발이나 건설 허가 등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네. 자, 법원의 결정에 대한 반응 봐야죠.
예, 환경단체들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부 공유지에서의 시추 임대 중단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는데요. 환경단체 지구정의의 브리티니 하디 수석 변호사는 AP통신에 법원이 내무부의 불법적인 계약을 무효화해 기쁘다라며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가중하고 지역사회 유해한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선 안 된다라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도 보죠.
예, 내무부 대변인은 이 법원의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대선 기간에 환경 보호를 위해서 관련 정책을 강화하겠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때 왜 이 멕시코만 시추 임대를 강행한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에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모든 공공토지와 수역에 대해서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시추를 위한 신규 임대도 중단했었는데요. 자, 10여 개 주가 여기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결국 지난 6월 루이지애나주 연방법원은 의회의 승인 없이 시추 중단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며 정부에 임대 재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으로 멕시코만 일대 시추가 다시 허용된 거네요.
맞습니다. 정부는 멕시코만 일대 해역을 석유 천연가스 회사에 임대하기 위해 입찰에 내놨고요. 지난해 11월 진행된 경매에서 170만 에이커, 그러니까 약 6,880제곱미터에 대해 엑소모바일과 쉐브론을 비롯한 일부 석유 회사들이 낙찰을 받았는데요. 임대 가격은 약 1억 9,2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당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석유 관련 업체에서는 정부의 임대 결정을 크게 환영한 반면에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이었는데요. 이 낙찰이 시행되기 전 지구정의는 이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리고 법원은 결국 환경단체 손을 들어줬군요.
맞습니다. 앞서 연방법원은 알래스카주에서의 시추임대와 관련한 다른 두 건의 소송에서도 환경단체 손을 들어준 바 있는데요. 하지만 연안 시추업계를 대표하는 전국해양산업협회 측은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며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은 인플레이션 완화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음식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가 많은데요. 이런 용기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사용을 미국 당국이 규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군요.
맞습니다. 환경보호기금이 27일 미 식품의약국 FDA에 보낸 청원서를 통해 음식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 등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 화학물질들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예, 비스페놀 A라고 부르는 물질인데요. 흔히 BPA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비스페놀 A, BPA.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 BPA는 페놀과 아세톤의 유기화학 반응에 의해 생산되는 산업용 화학물질입니다. BPA는 강도와 내열성이 높고 투명한 특징을 갖는 폴리카보네이트의 소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BPA는 에폭시 수지를 만드는 원료로도 사용되는데요. 이 에폭시 수지는 물과 날씨 변화에 잘 견디고 빨리 굳으며 접착력이 강한 특징도 있어서 수도관이나 캔의 내부 코팅 팅제 등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네, 이런 특징이 있어서 이 BPA라는 것이 일상 속에 아주 많은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FDA는 지난 1960년대 초에 BPA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음식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와 캔, 유아용 젖병, 영수증, 생리대와 같은 여성 위생용품, 치아 충전제 등 정말 다양한 제품에 이 BPA가 들어가 있지요.
네, 그런데 이런 물질이 인체에 나쁘다, 유해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BPA가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인데요. 생식 능력 저하와 발달 장애, 대사 장애, 또 고혈압과 성조속증, 유방암 등을 유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제품에 붙어 있는 BPA라는 게 어떻게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주로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침투합니다. 자, BPA가 들어가 있는 수지는 오래되고 따뜻해질 때, 그리고 세제로 씻거나 기름 또는 산성과 닿으면 더 많은 BPA를 방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BPA가 들어가 있는 식품 용기 등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BPA의 체내 침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환경보호기금에서는 그 미국 사람들이 BPA에 얼마나 많이 노출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보호기금은 미국인들이 적정 수준보다 5,000배 이상 더 많은 양이 누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기금이 말한 5,000배 이상이 많다고 한이 기준은 유럽 식품안전청이 최근 발표한 적정 수준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유럽식품안전청의 최근 개정 발표 내용도 보죠.
예, 유럽식품안전청은 지난 2015년 발표에서 BPA의 일일 허용 섭취량이 몸무게 1kg당 4마이크로그램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최근 개정에선 몸무게 1kg당 0.04나노그램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섭취량이 10만 배나 줄어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 식품안전청의 새로운 규정에 맞춰서 미국의 FDA도 새로운 규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FDA는 지난 2018년 발표에서 현 수준의 BPA 사용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청원서를 낸 환경보호기금은 유럽의 새로운 규정에 비춰볼 때 BPA 노출된 미국인들의 건강에 심각한 건강적으로는 위협이 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따라서 FDA가 즉각 이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검토하고 일일 허용 섭취량 조정 등의 식품 안전 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건데요. EDF는 또 FDA가 식품 보장과 운송 또는 보관에 사용하기 위한 적잡채와 코팅제에 사용되는 BPA 승인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이 새해 들어 더 높아지면서 유럽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나토는 러시아의 이런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지금의 긴장 사태의 뿌리가 되고 있는 나토는 어떤 기구인지 알아봅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냉전 시대에 태어난 군사 동맹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구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군사 동맹체입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사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들과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 국가들의 냉전 체제로 재편됐습니다. 특히 당시 유럽은 영국과 프랑스 등 서유럽의 전통적인 민주국가들과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로 나뉘어서 대립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의 군사적 팽창에 위협을 느낀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간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 동맹체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그 결과 1949년 12개 나라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 조약에 서명하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출범했습니다. 초창기 회원국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 2개국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그리고 네덜란드 등 유럽 10개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 동맹체.
2022년 현재 나토는 30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범 후 1952년 2월 터키와 그리스의 동시 가입을 시작으로 1955년에는 당시 분단국이었던 독일의 민주 진영, 즉 서독이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30년 만인 1982년 스페인이 가입하는 등 나토는 큰 변화 없이 꾸준히 지속됐는데요. 하지만 1991년 소련 붕괴 후 1999년 폴란드와 체코, 헝가리 가입을 시작으로 2004년에 루마니아, 라투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등 구소련 국가들이 속속 가입했습니다. 2009년 크로아티아와 알바니아가 합류했고 가장 최근에 가입한 나라는 북마케도니아로서 지난 2020년 나토의 30번째 회원국이 됐습니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 스웨덴과 핀란드의 경우 오랫동안 군사 비동맹과 중립을 유지하면서 몇 년째 나토 가입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 사태의 불씨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다른 구소련 국가인 조지아는 오래전부터 나토 가입을 희망해왔지만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토의 임무.
Each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is under solemn obligation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Each is bound to settle international disputes.
나토 출범 당시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나토 창설의 목적에 대해서 전후 세계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 증진의 염원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과 14개 조항으로 이뤄진 북대서양 조약은 나토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요. 나토는 이 조약에서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 법치의 원칙에 입각하고 유엔의 헌장을 존중하며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걸 추구하면서 집단 방어와 평화, 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나토는 특히 제5조에서 회원국에 가해지는 무력 행사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의 집단 안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한때 존립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나토 출범의 직접적인 동기가 됐던 공산주의 소련이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나토는 냉전 이후 세계 평화에 대한 임무를 확대하면서 유럽 너머로 활동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현재 나토의 주임무는 전 세계 주요 대테러 작전과 평화 유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반발.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미국과 서방의 병력과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배치돼서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접경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켜 놓은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러시아는 특히 미국과 유럽이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나토를 동쪽으로 더 확장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나토에 가입한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구소련 국가의 나토 병력과 무기도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나토는 구소련과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를 미국의 41대 조지 HW 대통령 당시 재임했던 제임스 베이커 전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서 찾고 있습니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은 통일 독일의 최종 지위와 나토 가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1990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모스크바에서 만났는데요. 이때 베이커 전 장관이 나토의 관할권이 동쪽으로 1인치도 나가지 않을 거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이커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한 인터뷰에서 전후 문맥 없는 우스꽝스러운 주장이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나토는 한 개인의 발언이 동맹의 합의나 공식 조약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게 나토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nd the right of states to choose their own security arrangements and alliances. We will uphold the principle of NATO.
나토의 핵심 국가인 미국도 나토의 가입 여부는 각국의 의사에 따른 것이며 다른 나라가 간섭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전체 회원국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 러시아의 위협 외에도 우크라이나의 국내 정치 수준과 각국의 이해관계 등으로 회원국의 전체 찬성을 얻기가 힘들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조만간 성사되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입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최근 전 세계가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을 때부터 전 세계에 화제를 일으킨 인물입니다. 1978년생으로 올해 44살인 그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던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그는 키예프 국립경제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코미디언을 꿈꿨던 그는 17살 때 지역 코미디 방송팀에 들어간 후에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그러다 2015년에 국민의 종이라는 코미디 연속극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부정부패에 맞선 청렴한 대통령 모습을 연기하면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정치의 뜻이 없다고 말했던 그는 2018년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서 국민의 종 연속극 제작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함께 정당을 창당하고 이듬해 대선에 도전했습니다. 선거 초반에 우수한 희극인쯤으로 치부됐던 그는 이 선거에서 현역 대통령을 누르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되는 돌풍을 일으킵니다. 취임 당시 만 41세였던 그는 또 우크라이나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라는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취임 후 그는 친미국, 친서방 행보를 이어가는 동시에 러시아와 대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위협적인 언사나 압박에 구월하지 않겠다면서 러시아와 일정 거리를 두는 행보를 걸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관 재계약 연장 거부 등을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했는데요. 여기에 지난해 봄부터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접경에 10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집결시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했습니다.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위협과 함께 국내 비판으로 사면 초가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정치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정부 요직을 친인척으로 채웠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위협으로 불안정한 우크라이나 정국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도력 부재로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관해 알아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진 빠지다, 너무 피곤하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곤함의 강도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들다, 지친다, 진 빠진다, 녹초가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간단히 피곤합니다 이런 말은 I'm tired. 정말 너무 피곤할 때는 I'm very tired. I'm so tired. 이 very와 so를 사용해서 매우 피곤함을 강조할 수도 있고 완전히 지쳤을 때는 끝에 out을 붙여 I'm tired out. I'm all tired out. 또 체력적으로 지쳤을 때는 I'm exhausted.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지쳤을 때는 I'm burned out. 또는 I'm drained. I'm fried. 진이 빠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 빠졌다. I'm fried. I'm fried가 사용된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So are we still going out for dinner tonight?
You know what? Let's just stay home and eat. I had a long day at work and I'm fried. I don't have the energy to go out.
You're right. You do look exhausted. I'll make a hearty meal for you, so go wash up first.
Thanks. You're the best wife.
So are we still going out for dinner tonight?
우리 오늘 밤 저녁 먹으러 가는 거죠?
You know what? Let's just stay home and eat. I had a long day at work and I'm fried. I don't have the energy to go out.
있잖아요. 그냥 집에서 먹읍시다. 나 오늘 직장에서 정말 긴 하루를 보내서 녹초가 돼버렸어요. 진 빠졌어요. 난 외출할 힘이 없어요.
You're right. You do look exhausted. I'll make a hearty meal for you, so go wash up first.
맞네요. 당신 피곤해 보여요. 충분한 음식을 준비할 테니 가서 씻도록 해요.
Thanks. You're the best wife.
고마워요. 당신은 최고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대화에서 I'm fried. 난 진 빠졌어요. 녹초가 됐어요. I'm fried. 이렇게 말을 했죠. 여기서 fried는 F-R-Y, fry의 과거형입니다. Fry, 튀긴다는 거죠. 뭔가를 뜨거운 기름에 튀기는 것. I'm fried. 내가 뜨거운 기름에서 튀겨졌다. 그러니까 정말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된 진이 빠진 상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쓸 수 있겠죠. 그들은 정말 녹초가 됐어요. They are fried. 누가 여러분께 피곤해 보이네요. You look tired.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말 그대로 피곤하면 Yes, I'm tired. 정말 진 빠진 상태로 피곤하면 Yes, I'm fried. 죽도록 피곤하다면 I'm dead tire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I'm fried. 나 진이 빠졌어요. 녹초가 됐어요 라는 표현 I'm fried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So are we still going out for dinner tonight?
You know what? Let's just stay home and eat. I had a long day at work and I'm fried. I don't have the energy to go out.
You're right. You do look exhausted. I'll make a hearty meal for you, so go wash up first.
Thanks. You're the best wif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I'm burned out, I'm fried, 진 빠지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